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을 드리고 마음을 비우고 손을 비우고 저희들의 자세를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내려주실 때에 저희들의 마음 문과 심령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접수하게 하시고 주님이 저희를 받아주신 것처럼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오늘 이렇게 내리는 가을비처럼 촉촉하게 내려주는 성령의 단비로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생각을 적셔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생동하는 교회 네 번째 예수 역사의 주인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제가 10절합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일곱 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의 교회로 보내라.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일곱 금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일곱 별을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같이 끝까지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본 내 오른손의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시록 1장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지금 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일부터는 이렇게 별다른 변동이 없으시면은 이제 2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 어떻게 계시되었나 했을 때 두 가지였습니다. 말씀. 그리고 주님의 날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시간, 오늘이라는 이 현실을 놓쳐버리면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남의 이야기 올시다. 자, 그런데 이 계시를 오늘 1장에서 읽어본 대로 누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지난주일날 맡겨주신 것이 사람에게 맡겨주셨는데 아무나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알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 그래서 증인이라고 법정에서 증인하는 것처럼 이 증인에게 맡겨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증인 한 사람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증인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 과업을 수행하는가 하면은 교회를 통해서 이 과업을 수행합니다. 자, 그러니까 쪽집게 과일처럼요. 계시록 1장의 계시는 말씀과 시간을 통해서 계시가 되고 이것을 맡겨주는 것은 증인된 나와 그리고 뉴호프 교회라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 소속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계시록이 특별히 1장이 집어주는 교회에 대한 포인트 4개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교회는 영원하다. 이렇게 forever 뭐 한국에서는 뭐 할 때 맨 처음에 forever가 뭔지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forever 영원하다 그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diamond is forever, diamond is forever 라는 그런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이게 흔히 들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20세기 최고의 광고 문안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남아프리카의 The Beer라는 그 회사의 이 광고 하나가 그전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 광고 하나 때문에 전 세계 보석의 모든 판매량에 그걸 계산을 해본 90%가 다이아몬드로 쫙 쏠리게끔 그리고 그 90% 전 세계 다이아몬드의 60%가 미국에서 소비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 광고 문안 하나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diamond is precious 또는 뭐 diamond is gold 말이 됩니까? 아무튼 그렇게 말을 광고를 했으면은 이 정도 효과가 없는데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라고 하니까 다른 말로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마음이 확 움직여져서 다이아몬드가 최고의 가치 귀중품이 된 것은 사실은 다이아몬드는 원래 그냥 있던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얼마나 영원이라는 것을 끝까지 남는 것을 그것을 사모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반증하는 재료가 됩니다. 사람들의 몸과 마음은요, 결과적으로는요, 끝까지 남을 것, 영원히 있을 것, 거기에 몸과 마음이 기울게 되고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Diamond is forever 라는 이 광고 문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요,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이라는 그 인구 600만 명의 조그마한 이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이 다이아몬드 광풍이 몰아치니까 전 국민이 하던 농사를 내팽개치고 산을 파헤치느라 전 국토는 황폐한 돌산이 되고 아무도 농사를 안 짓습니다. 그러니 곡물을 모든 것을 수출하던 나라가 이제는 수입국이 돼버리고 전 국민의 3분의 1, 200만 명이 지금도 내전으로 사방으로 유리방황하는 그런 형편이 일어나게 되고 부모들이 이렇게 죽어버리니까 자식들이 소년병으로 차출이 되어서 거기에서 엄청나게 끔찍한 일들을 자행하게끔 학살과 유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다이아몬드 잔혹사라는 책 제목까지 나오고 이제는 다이아몬드 앞에는 블랏 다이아몬드, 피의 다이아몬드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곳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모두 와 계시더라도 마음이 자꾸 가 계시는 곳이 있으면요, 그곳이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입니다. 가게 생각, 자식 생각, 무슨 생각, 돈 생각, 남편 생각 안 하실 것 같겠지만은 저는 그 생각도 일단은 접어두시고요. 한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생각을 쫓아서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마음이 머물러 있는 그곳이 과연 영원한 가치와 영원히 남을 그런 귀한 것인가라는 것을 한 번쯤은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상식이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끊임없이 돌아가는 곳은 어디인가요? 거기에는 여러분과 제가 최고로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계신 그 자리, 그 대상이 어떤 행복한 현실을 가져다 주고 있는가요? 어떤 아름다운 추억과 소망스러운 미래를 창출했는가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목사님은 목사니까 계시록에 일곱 교회한테 보냈다고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다고 말하는 게 그렇겠죠? 목사님 직업 아닙니까? 이런 분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겠죠.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목사 된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분은 말씀하실 때에 일곱 교회가 계시록을 썼던 일곱 교회가 터키의 조그만 지역입니다. 그 일곱 교회는 지금 가면은 폐허만 남아있는데 무슨 교회가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불성설입니다. 반문하실지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2000년 전에 에베소 서머나 우리가 이름도 이렇게 잘 익숙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있던 그 당시와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날 교회의 세계교회 형편이 어떻습니까? 그때와 2000년 전과 지금의 형편이 어떻냐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미국이라는 이 땅에 와서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것이 반증 아닙니까? 도무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세계 역사 가운데서 역사와 세계 속에 확장되고 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곱 교회가 그저 순간적으로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명이고 오늘 저희들 그 뉴호프 교회도 이 시대에 세워준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 일곱 교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지지 아니할 가치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보니까 예수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일곱 금척대 사이에 자리 잡고 계신 것은 교회가 영원한 가치를 창출하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예수도 예수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인자 같은 이가 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의 아들로 불러도 괴념치 않을 정도로 그런 희생을 감내하고라도 교회는 가치가 있다고 하시는 그 가치. 교회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에게는 가장 소중한 가치와 사랑의 대상이 되고 이 가치를 오늘 아침에도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교회는 말씀으로 일합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 거 이전에요.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단체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는 교회는 예수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직책을 감당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었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었다는 것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기름 붓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이렇게 임무, 그리스도의 임무 대리하는 수행기관입니다. 마치 대리운전기사 하는 것처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행해서 제사장과 나라와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록 1장에도 우리로 하여금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1904년도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제일 부자이고 양반이자 유지인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테이트 선교사에게 그 집 사랑방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내어줌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조덕삼이라는 사람과 그 집에서 그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원래 경상도에 있는 남의 사람이에요. 부모가 다 죽고 거기에서 흘러흘러 들어와서 이까지 온 것을 그 집에 있는 마방이란 게 있거든요. 마부. 마부에서 일하는 종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교회가 쭉 되고 나니까, 교인들이 모이고 나니까 거기에서 교회의 지도자를 뽑는 장로 선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제일 끝까지 후보자로 올라간 사람이 그 집에 있는 주인이라는 조덕삼이라는 주인과 양반과 그 집에 있던 종으로 마부로 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참 그거를 뽑은 사람들도 보통이 아니고요. 그까지 올라간 것도 그 상황이 야 반상이 엄격한 그 시대에 상상을 못할 만한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교인들은요 끝으로 최종적으로 누구를 뽑는가 하면 이자익을 장로로 선출합니다. 자, 그까지 올라간 것도 얼굴이 뜨끈뜨끈할 수가 있는 입장인데 그때의 조덕삼이라는 분이 교인들 앞에서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그때 했던 말을 누가 기록한 거를 제가 봐서 이렇게 본 겁니다.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그냥 성경 가르치는 바이블 스터디 티처예요.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말을 하고요. 그 지도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배우자까지 붙여서 평양 신학교로 공부하도록 다 보내서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이 교회의 초대 목사로 청빙할 때에 이분을 한 3년 뒤에 장로가 되시고 난 다음에 제일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목사님을 평생 섬겼습니다. 심지어 2대, 3대, 4대까지라도 거기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도 내려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는 무엇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나라는, 그리스도가 왕이 된 나라는 세상적으로 위에서 호통치고 억압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봉사로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는 천국의 모델 하우스입니다. 또 교회는 자기를 희생하는 제물로 드려지는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제사장의 직분을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이것이 그냥 어쩌다가 저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고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사장의 직분을 세상에 드러내는 천국 체험장입니다. 교회는요, 맛 중에서 참 제일 좋은 맛이요. 저는 사람 때문에도 상처도 받지만은, 그래도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 결국은 사람 때문에 위로를 얻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에 사람과 사랑은 받침 하나 차이여라. 그게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람의 맛, 멋있는 사람, 그것이 정말로 가까이서 사귀어보니까 사람의 맛이 이런 맛이구나. 이런 속담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인이, 정말로 이런 성기는 어인이 산골짜기에 살면은 그 산골짜기에 길이 나고 무인도에 살면은 백길이 나고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존재하는구나. 교회는 천국의 사람 맛을 보게 하는 천국 시식 코너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일들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십니까? 여기 분명히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가? 나라와 제사장의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일을 이루는 방법, 교회가 쓰는 방법은 선지자의 직분을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과 인도와 감화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중요한 고비마다 무슨 포인트가 있는가 하면은 성령 안에서, 이거를 발음 때에는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는데, 원어 성경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성령 안에서예요. 그것으로 그 포인트가 딱 보면은 중요한 거 시작할 때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런데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라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오, 혈기를 내고 육신의 힘을 써서, 무력을 써서, 폭력을 써서, 강압을 써서, 이런 돈으로 물질로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 여러분, 이런 방법들은 세 속의 정치적, 물리적, 군중심리적, 법논리적, 이런 지식적, 이런 걸 가지고 막 하는 이런 힘들은요, 내나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것들이 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여기에 벌써 나도 모르게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로 내가 넘어가면은 참 끔찍한 결과가 나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과 야만적인 일들이 얼마나 잔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자행되었는지요. 교회의 힘은요, 주님께서 일곱 교회에게 딴 말씀은 바뀌시는데요, 계시록 2장에 보시면은, 3장 보시면은 변함없이 일곱 번이나 각 교회마다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은,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무엇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교회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넘어가시면 빨리 회개하시고, 이것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가면은 당장은 되는 것 같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은 함께 하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 교회에는요, 하나님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게 일곱과 열둘이라는, 마치 옛날에 선조들이 옷을 짤 때에 날줄과 시줄이 있지 않습니까? 가로, 세로 있는 것처럼 열둘과 칠에 그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뉴호프 교회를 뿌려서 하면은 뉴호프라는 커뮤니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말도 힘들게 왜 그렇게 했는가? 뉴호프의 커뮤니티란 말은 공동체, 지체라는 뜻입니다. 열둘의 커뮤니티에는요, 여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에 왜 이 편지를 지금 나 요한은 이라고 할 때 왜 그 개인이 쓴 편지를 저희들이 성경 말씀으로 받아들이는가요? 왜냐하면은 열두 사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에서 신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부 사도들이 거기 대해서 같이 동참이 돼 있고, 사도들이 했던 말씀을 기록했고, 사도 바울이 내가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 살아계시고가 아니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사도로 나를 부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직분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예수님께서 뽑아주신 열두 사도 중에 하나에 속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열둘에는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역사해서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들어가서 만들어가는 스토리,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회복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쭉 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끝에는 열두 지파가 나오고요. 그래서 열두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완성시키고 나고,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제자들 뽑고 난 다음에 하필이면은 열두 제자라고, 이 둘을 뽑아서 열둘이라고 하신 것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10이라는 숫자가 그저 좋아서 뭐 이런 것도 물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에는 지금 너희들이 뽑는 것은 구약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들이 이어받아서 한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될 때에는 열두 사도로 그들을 보냄을 받은 자로 주님께서 열두 지파, 열두 제자, 열두 사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들 가운데서 인간적인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으면은 배반하지 않습니까? 열두 제자 가운데서 나중에 예수님 정말 고난받을 때에는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여자들밖에 없고 요한 하나밖에 없어요. 그 요한이 지금 맨 마지막을 계시록을 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둘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열둘 중에 하나로 인정하시고 기어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에는 7이라는 하나님의 숫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열둘이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시간 가운데서 꾸준히 만들어 가시는 거라 하면은 7은요. 하나님께서 7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단번에 한꺼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열둘이 하나님의 점진적인 계시 역사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7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계시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것을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새창조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사람과 의논하고 교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열두 제자를 뽑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느라 그래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실 때에는 어느 때 만드십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요. 오순절 날이 되어서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셨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의 시작은 그 자체가 미스터리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예수가 죽은 것까지도 증명이 되는데 예수가 부활한 것과 교회 이 사이는 이것을 부정해 보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나와 있으니까 부정할 수는 없는데 뭐 때문에 교회가 생겼는지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천지 창조를 이걸 이론으로 거꾸로 간다 하더라도 모르는 것처럼요. 왜 그런가 하면요. 오순절 날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그저 성경의 상식 기억나시는 대로 잠깐만 가겠습니다. 오순절이 50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님께서 77이 49 아닙니까? 99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곱째 날 하시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광야에서 출애굽 유월절 지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되는 날 그게 일곱 번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니까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럼 그 다음 날은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이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주님의 날에 성령에 붙잡혀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뭐겠습니까? 주님이 일곱째 날 지나고 그 다음 날에 주님께서 성령에 붙잡혀서 주시는데 일곱 교회에게 주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체떼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일곱 첫째 일곱 교회니라 하시는 말씀은 교회는 하나님의 새창조의 역사고 하나님이 주인 돼서 이것을 단번에 정권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열둘과 칠로서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칠로서 만드시고 난 다음에 계시록 맨 끝에 가시면요. 21장 9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의 완성이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예수의 신부로서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으로 내려온다고 그때 기록합니다. 찾아가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길라잡이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뭐라고 처음에 서두를 시작하는가 하면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요거 끝나고 나면요. 이렇게 계시록은 3장에서 일곱 교회 끝나고 나면은 지금 천국에서 일어나는 하늘의 예배를 4장에 보여주고요. 나머지에는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일곱 봉인, 그리고 난 다음에 일곱 나팔, 그리고 난 다음에 일곱 대접, 역사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역사가 세상에서 펼쳐지는 역사가 계속해서 움직여 가시는데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중심은 어디에 가 있는가? 일곱 교회로 완성되는 새 예루살렘 이 교회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 교회가 내려오는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문이 열두 문이 있고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이따가 보면은 너희들의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진흙도 들고 환란도 받고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절대로 실망하지 말라.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말고 순종하라. 반드시 이것은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확인입니다. 그것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숫자가 날줄과 시줄처럼 지금 되어 있고 궁극적으로 계시록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교회의 열쇠에는 임자가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니까 처음 이렇게 시민이 왔다가 두 번째 다시 저는 미국 두 번째 왔어요. 한국에 가서 살려고 했는데 살다가 보니까 한국이 바뀌든지 된지 내가 바뀌든지 된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안 바뀔 것 같아요. 다시 저는 여기민 두 번째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와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니까 아이가 어느 날 아빠 할로윈이라는 게 있대. 그런데 그때에는 무슨 복장을 하고 오는데 저는 정말로 이게 무슨 귀신의 복장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목사가 아니라도 그때는 아직 목사는 아니었지만은 도대체 왜 이런 걸 하는 건지 해골을 그려놓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게 편하면은 별 이상한 짓을 다 한다. 근데 아이가 학교에서 이런 거를 뭐 행진을 하는데 뭔가를 자기도 뭔가 필요하대요. 그리고 나서 부모들도 뭔가 복장을 와서 이렇게 오래요. 그래서 또 아이가 아빠 올 거지. 그래서 또 이거를 또 어떻게 하나 안 간다고 할 수도 없고 아이도 지금 미국에 와서 간신히 지금 그저 영어를 자기도 지금 학교 가서 힘드는 거예요. 집에서 한국말만 쓰다가. 그러니까 그저 위로해 주려고 복장을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복장을 할 수 없고 어쩌다가 보니까 누가 무지개색 가발을 저희 집에 아무튼 누가 맡겨주고 간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무지개색 가발을 호주머니에 숨겨놓고 쭈뼛쭈뼛 갔다가 아이들이 막 행진하면 부모들이 별시하는 복장을 하고 옆에 서면서 막 캔디도 주고 뭐 이러더라. 캔디 주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가서 있는데 제가 무지개색 가발을 머리에 썼습니다. 제가 소갈머리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가발을 쓰는 게 나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스마트폰이 없는 시대라서 다행입니다. 그럼 가발을 쓰고 있는데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저딴에는 신경을 쓴다고 뭔가 이상한 티셔츠를 안에 입혔는데 아이도 눈에 티가 나고 저도 안 맞고 근데 제가 이렇게 가발을 쓰고 부모들 사이에서 있는데 아이가 막 행진하면서 오다가 저를 딱 보더만은 아이가 고개를 팍 숙이고 그 다음부터는 외면을 하는 겁니다. 모른 죄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눈을 어디다가 맞춰야 될지 미안하기도 하고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 가발을 도중에 벗으려니까 또 이것도 안 되고 끝까지 있었던 엉거주춤했던 기억이 얼마 전에 제 애한테 이제 다 컸으니까 그때 기억나? 그러니까 아빠 그때 상처가 창피해서 죽을 뻔했다고. 그래서 부모로 사는 게 죄다. 그죠? 부모로 사는 게 죄구나. 미안하다. 나도 노력은 했는데 어쩌겠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촛대 사이에 예수님의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요. 가슴에 여러분 보고 만약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요. 여기 쇼핑몰이나 어디 가서 진행하라 그러면 가슴에 금띠를 띠고요. 그의 머리에는요 흰 양털같이 가발을 시게 쓰고요. 염색을 하고요.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처럼요. 형광이 반짝반짝 나오는 이거를 비추고요. 그의 발은 무슨 발을 했는지 반짝반짝 빛나는 그걸 품에 빛난 주석 같고요. 그의 음성은 무슨 붐박스를 가지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의 손에는 일곱 별을 이렇게 붙잡고요. 움직이고 입에서는 날성검이 나오더라는 걸 좌우에 이거를 가지고요.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조명발을 쫙 비추시면서 가실 때에 그리고 열쇠꾸러미를 세세토록 사람이 열쇠꾸러미 치고 간다. 잠깐만 입장을 바꾸었어요. 여러분 보고 그 입장을 해서 길거리를 다니려면 맨정신으로 하겠습니까? 제가 맨정신으로 저보고 누가 돈을 웬만큼 준다 하면 돈에 따라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워낙 가난했으니까 지금도 뭐 그렇지만 뭐 때문에 했습니까? 사랑하니까요. 주님께서 갖추어주신 이 모습은 저는 하나님의 스위스 나이프라고 생각합니다. 나이프 중에서 스위스 나이프는 탁 열면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드라이버도 있고 병따개도 있고 별아별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주님께서 이 모습을 갖추고 계신 것은 딴 데 바라보지 말고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갖추고 있으니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섭 딸, 그 님 보듯이 날 좀 보소라는 오죽했으면은 주님이 딴 데 보면 다른 모습이에요. 한 거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모습이기 때문에 이 모습으로 나타나시면서 열쇠 꾸러미를 갖고 계시는데 이게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하십니다. 사망과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안 하세요.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불안하고 왜 그렇게 떨고 왜 그렇게 비굴하게 살아갈까요? 망할까봐, 죽을까봐.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딱 막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과 지옥으로 빠지게끔 가만히 놔둘까요? 혹시라도 그것을 너희들이 가지고 잘못할까봐 그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필요한 천국에서 생활하는 것은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성공한 우리입니다. 내 인생은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이미 성공입니다. 없는 성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유산으로 모든 것을 업으로 주신 성공을 우리는 순종으로 살아가면서 누리고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교회의 열쇠는 임자가 따로 있고 이 교회 안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에 베드로야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내게 맡기겠다. 교회가 천국의 열쇠입니다. 사망의 열쇠는 주님께서 혹시라도 우리가 할까봐 붙잡고 못 들어가게끔 막고 계십니다. 내 인생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을 믿고 이제는 더 이상 비굴하게, 비참하게, 비열하게 살지 맙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사는 모습 볼 때에 마음이 좋습니까? 같지 않았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은 것이옵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이 축복된 교회를 받고 누리고 전하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새 찬송가 210장입니다. 통일 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